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최고 계명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확신, 그 확신적 대답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방향과 동력을 결정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답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내 심령 가운데,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모양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내 삶의 동력이 결정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한 시점에서 1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왕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애굽 왕의 칭호를 바로라고 했거든요. 그럼 바로의 다스림 아래 400년 동안 노예 삶을 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모세가 섭니다. 그리고 이 말을 선포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이 바로 왕이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 전역의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던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Who is Yahweh? Who is Jehovah?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인식에는 모세가 언급한 여호와라는 존재는 히브리 노예들의 신인데 40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노예 삶에 살도록 노예 삶 가운데 방치한 그 신적 존재라면 아주 무기력한 신이죠. 그 여호와란 신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그게 뭔데?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무례한 질문에 대해서 주 여호와께서 답하십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리시죠. 어떤 방식으로요? 열 가지 극심한 심판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심으로써 열 가지 재앙이 출애굽기에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그 심판만 잠시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 전체가 시뻘건 피로 변하는 그런 심판 재앙이 집행이 되는데 나일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당연히 식탁에 공급되는 물고기는 끊기겠죠. 뿐만 아니라 피로 변한 강과 죽은 물고기가 범벅이 되어서 내는 악취가 애굽 전역을 진동을 했고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마실 물이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 전체를 흐르는 그 나일강은 중요한 애굽을 지탱하는 중요한 강이었는데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나일강이 애굽 전역을 흐르고 있는데 아주 커요. 거대하고. 그런데 그 나일강을 수호하는 또 연관된 세계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숭배했던 크눔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심판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실 나일강을 수호하는 데 실패한 거죠. 나일강의 그 정령으로 숭배되었던 하피라는 신이 있었는데 맥을 못 춥니다. 또한 나일강에 자신의 그 피가 혈류가 흐르게 했다. 그런 신으로 추앙받는 그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추앙을 했죠. 근데 진짜 피를 흐르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오시리스가 진짜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피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심판이 집행되었다고요? 애굽 왕 바로가 이 말로 도전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냐?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바로 왕에게 내가 이러한 존재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선포하시고 알리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선지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여기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 아니냐 아니면 말라기서에 나오는 약속된 선지자 엘리야가 왔다 또는 사역의 유사성으로 볼 때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 어떤 대답도 주님의 진정한 실체와는 다른 다시 말해서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제자들 말고 인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눈길을 돌려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이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붙드느냐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정리되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 승리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무엇을 추구하고 끝내 어떤 승리를 하게 될 것인지 그 승패가 지금 결정이 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내 마음 깊숙이에 어떤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의 컬러가 정해집니다. 달라집니다. 저는 신앙 초기에 계속해서 다닌 건 아니지만 한 5, 6년간 순복음교회 한국에서 이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녔었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원당, 그 경기도 원당 순복음교회 이렇게 다녔더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든지 지교회인 그 원당에 있는 순복음교회든지 매주 한 번은 듣게 되는 성경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 3서 2절입니다. 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들었어요. 예배 순서 가운데 이 구절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기도 했죠.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어떤 메시지를 목사님이 전하시든지 간에 매 설교 가운데 이 내용은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잘 살게 해주시고 육체적 질병 없는 복된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 못 살 때 60, 70년대에 어렵게 살던 많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죠. 근데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분을 붙잡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그것을 조금 다루었습니다만 그 붙잡는 것이 그것 때문에 믿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나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사랑하여 건강의 복과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분, 그래서 감사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붙듭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것들이 신앙을 지탱하는 중요한 이유라면 이것들이 떠나가면 떠나갑니다. 다가오는 세대는 반드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것이 떠나가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생애와 그가 한 주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아,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가정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바울을 향해서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의 삶에, 너의 인생 전체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눈을 뜨고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된 바울, 이전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그 바울은 뭐라고 여기에 대답했을까? 하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 인정한 성공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각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성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지금은 몸이 뭐 비대하거나 뚱뚱하거나 배가 나오면은 뭐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고 헬스장 다녀서 다이어트해서 날씬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적인 코드라면 중동사회나 고대사회에는 부유하고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뚱뚱했어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인 그 문화에 따라서 이 코드는 달라집니다. 유대사회에서, 2000년 전 유대사회에서 사도바울은요, 그 유대사회가 인정한 성공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 참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조금씩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허상이며 심지어 쓰레기였음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의 삶이 재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수한 역경과 도전에 직면하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그때 사도바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바울은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할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40에서 하나 감했으니까 39대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39대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5번 39대 매를 그렇게 경우가 각각 다르게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가볍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두 손이 양쪽 기둥에 이렇게 묶인 채 양쪽 기둥에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옷을 벗기고 송아지나 당나귀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기록에 의하면은 배와 그 가슴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13대 내리칩니다. 그리고 어깨와 등짝 뒷부분은 26대를 내리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내리칠 때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은 신명기에 있는 28장에 있는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어 나갑니다. 범죄인을 그렇게 유대인들은 처리했습니다. 39대를 각각 다른 경우에 5차례 맞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으로 맞는다는 것은 곤장에 의해서 맞는 것인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매질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번 있었고요. 한 번은 돌로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한 번 있었고 3번 파선하고 배가 난파되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3차례 있었는데 일주야를 주야 하면은 밤낮이거든요. 하루 밤낮 고박 바다에 빠져서 표류한 적이 있었다. 24절과 25절에 나타나 있는 이 묘사는 결코 건강의 복과 물질의 풍요와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중심 가치로 그의 삶을 재편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헌신한 결과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보통 사람과는 일반인과는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이 분명히 각인된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이 여인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와 보호를 목적으로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이 불의한 방식으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상처를 입혔다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 신부의 상징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찾고 있는 그를 향해서 영적 지도와 보호를 위해서 세워진 목자라면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막아쓰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입힙니다. 해악을 끼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술람미 여인은 실족하지 아니해요. 주님께서 그런 상황 허용하셨다고 시험들지 않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상처 입혔을 때 왜 보호하지 않았느냐고 주님 그때 어디 계셨느냐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의 열망이십니다. 실족하는 정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은 채 마음 상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려 합니다. 그리고 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닫은 채 수십 년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드물게 소수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런 도전적인 상황이 생기면 영혼의 어두운 어떤 기간이 지나갈 때 희한하게 주님을 더욱 열망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주님을 향한 불타는 그 열정, 헌신 그런 것들이요. 기이하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님에 대한 반응이 기이하게 보여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아가서 5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미성숙한 신자들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가서 5장 9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박해를 받고 목자들의 불의한 방식으로 상처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을 열망해서 사랑으로 병이 났다라고 주님을 갈급해서 병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구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당신처럼 똑같이 예수님 고백하고 따르는데 똑같은 예수님인데 당신이 사랑하는 자는 무엇이 다르길래 이토록 당신을 지배하고 매료시켰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What is your beloved?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이길래 어떻게 비춰졌길래 당신이 이토록 그분께 매료되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데 예배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대답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참 이 구절의 영광스러운 이 구절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문에서 우리 성경 그 번역하면서 잡아내기에 언어적인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희고 또 붉은 이 두 히브리어 단어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는 도대체 당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술람이 여인은 이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이 함께 공존하는 특별한 인격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히고도, 그 빈약한 번역인데 짜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짜흐, 짜흐. NIV 영어 성경은 이것을 그래도 좀 잘 잡아냈습니다. Radiant, 빛을 발하는. 백열 전구가 아주 희고 갈 때 빛을 발했기 때문에 흰 그런 의미입니다. NASB 영어 성경은 눈부신, dazzling, dazzling, radiant and dazzling, 눈부시게. 내 사랑하는 자는 눈부실 정도로 빛을 발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이런 분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차원의 존재가 계시다. 첫 번째는 짜흐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불고 아돔이라는 단어예요. 불고. 아돔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컨셉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가 붉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얻은 별명이 뭐였습니까? 에돔이죠. 에돔이 이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붉다라는 거. 우리가 흙 있죠, 흙. 그리고 아담이란 단어 있죠. 최초의 사람 아담. 전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돔, 붉고, 아담, 에돔, 흙. 이렇게.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쫙, 눈부실 정도로 빛을 발하는 신적 권한을 지닌 하늘에서 내려오신 두 번째 아돔. 흙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의 속성을 지닌 땅에 속한 인간이 되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자는 짜흐이며 아돔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짜흐 차원의 신적 권한을 가진 하늘에서 내려오신 눈부실 정도로 빛을 발하시는 이 짜흐 차원의 주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신약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잠시 그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실체, 그것을 엄중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한 과거부터 존재한, 존재해 오셨던 한 인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 공간이 있기 전부터 존재해 오신 우주 공간을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목적과 설계가 이 천상의 인격적 존재 안에 다 발견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존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완전한 조화 가운데 교류하면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전능자 하나님과 구별되시는 인격적인 존재세요. 그러나 동일한 신적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들이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클래스이시다 이 말이에요. 눈부실 정도로 빛을 발하시는 천상의 존재예요. 신적 권한을 지닌 하늘에서 내려오신 짜흐 차원의 주님. 두 번째 아돔 차원, 흙에 속한 차원의 주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은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의 교류를 했던 바로 그 빛나는, 눈부시게 빛나는 바로 그분께서 아돔 차원의 몸을 입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존재 배후 가운데 있는 원인자, 있게 한 원인이신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Incarnation. 호흡이 끊겨 죽으면 우리는 아돔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붉은색을 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죽을 수 있는, 호흡이 끊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창조주께서 입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속성을 가두어 놓듯이 스스로 제한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께서 천상의 그 프린스께서 하나님으로 천상에 계실 때 피곤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공간 이동의 제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죄 유혹 없었습니다. 죽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을 때 짜흐이신 분께서 아돔으로 내려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경험을 그분께서 다 겪습니다. 왜 마귀가 주님을 시험합니까?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상태에 있을 때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심으로 아돔의 상태가 되었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시도합니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피곤을 느끼셨고 그 활동량이 많았던 그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매 분초를 다투어서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동하셨던, 행위를 하셨던 그 주님께서 배 위에 고물에 피곤을 느끼셨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무십니다. 곤히 잠드십니다. 왜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피를 흘리는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께서 땅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시 우리 이사야 53장으로 여러분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보아주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여기 나오는 그는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입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그대한 사람을 압도하는 참나무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을 뚫고 나온 뿌리가 뭔가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말라 비틀어져서 우리의 눈길을 주지 않는 마른 땅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볼품없는 그 새싹, 볼품없는 그런 뿌리 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옛날에 그 동네에 몇 사람이, 제 사촌 형도 그랬고 다리가 뒤틀려서 절뚝거리면서 이제 다니고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윗입술이 그 날 때부터 그 갈라져가지고, 지금은 그 용어를 조금 순화해서 구순열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때 당시 은청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입술, 위 입술이 이제 갈라져가지고 참 보기가 흉했죠. 여자아이가 은청이로 태어나면 시집 가는 것이 그때 당시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이라고 해서 그가 낳은, 시집 가서 낳은 자녀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랬던 것이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들은 그 말할 때 윗 입술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말을 했더랬어요. 개인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인데, 동네 사람들은 그 은청이를 모자란 사람 취급했더랬습니다. 모습이 그렇다고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잠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서를 이러한 시각에서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들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그분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가축을 두는 공간이에요. 나귀의 먹이를 담는 구유예요. 우리는 보통 말구유라고 그러는데 말구유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말은 베들레헴에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나귀입니다. 나귀. 나귀의 먹이를 담는 그런 구유. 그곳이 태어난 곳이에요. 창조주께서 태어난 곳이에요. 그분께서 30년간 그분의 생애를 보내신 곳, 30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생애를 보내신 곳.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대부분은 3년 반 동안의 기간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3년 반 동안, 이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그러고,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이전 30년을 우리는 그냥 일반 나사렛에 사는 유대인 남자로서, 그가 보낸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평판을 가졌던 형편없는 동네였습니다. 왜 창조주께서 구유에서 나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30년을 보내실까요? 이사야 53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분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처럼 취급하여 버렸다고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얼굴 모습은 사람의 형체,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알아보기 힘든 그런 처참하게 일그러진 피로 얼룩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보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그러진 모습.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얼굴을 피하는 그러한 얼굴 형체가 되었다. 왜요? 그분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의 주먹에 의해서, 사람들의 채찍질에 의해서, 그분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이 씌운 가시관에 의해서 사람이 되신 그 창조주께서 그렇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그러진 흉측한 상이 된다고. 하늘의 근원을 두신 영원한 존재께서 왜 이런 취급을 받으셔야 했던가, 왜 그래야 했던가, 왜 술람미 여인이 이 주님께 그토록 매료되었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박해하고 오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주님을 열망했던가? 우리 때문에.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이 잘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양이 잘못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는가?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 일을 합니다. 부모인 여러분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서 우리 아이가 친구의 안경을 부러뜨리거나 뭐 학교의 창문을 깬 경우에 그 안경비와 창문 수리비를 누가 지불해요? 아이가 지불해요? 부모가 변상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목자인 그분께, 약하고 어리석은 양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그 죄악을 선택하고 죄악의 길을 좋아해요. 양처럼요. 쉽게 곁길로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악의 대가를 모두 아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죄악을 저지른 장본인은 양인데 그 죄악의 대가를 목자에게 지게 합니다. 그 목자의 일그러진 그 흉측하게 된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전체를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고 다섯 번이나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그렇게 치찍질 당했을 때에도 그 주님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소희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 그건 엄마에게 있는 화상 흉터였다. 소희는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 엄마를 괴물이라고 놀리는 것이 싫었고 점차 엄마를 외면하는 말없는 아이가 되어갔다. 어느 날 소희의 생일이 되었을 때 엄마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친구들을 초대하게 했다. 엄마를 창피하게 여긴 소희는 엄마를 장롱 속에 숨도록 했다. 장롱 속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엄마는 다리가 아파왔고 재채기가 나왔다. 아이들은 장롱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뭘까 너무 궁금해서 장롱문을 열어보았다. 그리고는 소희 엄마를 본 아이들은 놀라서 도망을 갔다. 그런 뒤 어느 날 아빠는 소희와 산책을 하며 이런 말을 들려줬다. 소희야, 엄마가 화상 흉터를 입은 이유는 8년 전에 내가 3살 때 아빠는 멀리 대구에 있는 건설 현장에 있었고 엄마 혼자 늘 힘들게 키워서 어느 날 엄마가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났단다. 너는 혼자 집에 자고 있었고 이웃 사람 신고로 소방차 여러 대가 출동해 물을 세차게 뿌렸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 그때 불이 번져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집안에 소위가 있다며 위험하다고 가로막는 소방관 아저씨들을 뿌리치며 들어가서 누를 구해서 얼굴에 불이 붙은 채로 말이다. 한참 동안 멍하게 듣고 있던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엄마에게 할 말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화상 흉터가 없었다면 지금 소희는 존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술람이 여인이 고백했던 이 주님을 그렇게 심각하게 열망을 다해서 마음에 품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이끄는 방향과 동력이 결정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이 말을 20년이 지나도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지금 지탱하고 내 삶을 돌아가도록 하는 그 동력, 그 원동기, 발전기 그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지난 제 삶을 돌아볼 때 어느 정도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주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에 대해서 재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부터 또 한 5년이 지납니다. 와, 이 주님을 내가 몰랐더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주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강력해지지 아니하면 다가오는 주님께서 펼치시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물질의 풍요와 건강의 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사도바울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의 방향과 동력이 분명히 다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도전적으로 물었고 술람이 여인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적 권한을 가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주먹과 채찍질과 가시관에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아돔을 입으신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주님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이 부요한 감정이 어떠한 것보다 우월하고 이기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출발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답하는 것이 술람의 여인이 확신했던 것, 사도바울이 붙잡았던 바로 그 차원으로 우리의 대답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